저희들 이제 욥기 4장부터 이제 29장까지는 이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 그러니까 이 치열했던 세 번에 걸친 논쟁과 이제 공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좀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이 독백,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이제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오늘 함께 좀 살펴보게 됩니다. 성도님도 혹시 예전에 한 가수가 불렀던 이 가사를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수 없나 그날. 누구신지 대충 아마 짐작하실 것 같은데 누구나 한 번쯤은 아마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과거에 건강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나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좋았던 그 과거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안경을 좀안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전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운동할 때도 그렇고 또 책을 볼 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어르신들 같으면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이걸 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저희 세대 같으면 이제 딱지 치고 그리고 소 타기하고 말 타기하고 또 학교 앞이 문구점에서 50원짜리 떡볶이 먹고 그리고 또 두리공원에서 제가 풍뎅이 잡던, 아마 이 월드 그 중간쯤에 풍뎅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었던 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물론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런 과거에 대한 이 회상에 잠기고 싶어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의 삶이 또 각박하고 또 힘겹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참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바로 이 29장의 욥의 과거의 회상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9장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될이 31장까지를 보면 욥은 더 이상 이제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뒤로 하고 이제 욥이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서 토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29장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욥은 이 과거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때가 다시 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다면 사랑 성도님들, 그때가 욥에게는 어떤 때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기억을 더듬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는 형통하고 편안했던 시간, 평안했던 시간이라고 이 욥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 중에 그때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때,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한번 해보면 나의 수확물이 가득할 때, 열매가 많을 때, 또 다르게 좀 표현하면 가장 부유하고 좋았던 때,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6절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이것은 사실 욥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상의 삶 속에서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욥은 가축대가 많았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 이런 동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또 우유 이런 젖들이 사실은 많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감람나무 과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이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도 많이 생산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이 떠올리고 있는 과거에 평안하고 형통했던 모습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바로 이 풍요로운 삶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또 욥이 기억하는 과거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다는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욥의 말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욥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욥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칭찬의 소리가 욥의 귀에 계속해서 들리는 거죠. 욥 자신의 존재가 내가 정말 존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이 욥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사랑 성도님들, 왜 사람들로부터 욥이 이렇게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부르짖는 빈민 또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던 그 과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욥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욥은 바로 의롭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15절과 16절에도 보시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또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욥이라는 이 인물이 그냥 온유하기만 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좀 한 성격한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정의로운 욥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욥기 이외에 또 다른 성경에서도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6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스겔서에도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욥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공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욥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29장에서 진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런 욥이 가지고 있었던 또 말과 어떤 행동의 근거, 이것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자신의 형통했던 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벌써 우리 성도님 눈치채셨겠지만 그런 자신의 행복했던 이 과거의 시간의 이 근거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그의 삶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몇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면 1절에 어떤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에,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의 등불이,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에도 보시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5절에도 보면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과거의 그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이 욥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누구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지금 우리에게 이 29장에서 욥이 경험한 이 평안과 형통의 삶을 우리도 만약에 누리고 있다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욥은 형통할 때 가졌던 생각을 한 번 더 열거하면서 29장을 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삶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면 참 좋겠고 그렇게 장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욥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30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이제 슬퍼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현실을 보니까 과거의 모습을 기억할 때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행복감이 있었는데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좋았던 시간이 지속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비참한 처지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욥, 그러니까 이 반전의 인생이 사실은 현실 속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장 1절에 보면 어떤 단어로 30장을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30장에서 이야기하는 욥의 현실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이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욥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이 자신, 바로 욥 자신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욥이 표현하기를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비천한 사람이었는지를 이 욥이 묘사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또 앞으로 처하게 될 모습에 대해서 이욥은 몇 가지 좀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른 흙을 씹으며, 그러니까 풀과 나무 뿌리를 캐먹는 그때에 이 뿌리에 묻어있는 흙까지 함께 먹게 되는 모습, 이것을 좀 묘사하고 있고, 또 4절에 보시면 등장하는 식물들의 이름, 뭐 짠나물, 대사리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생활고에 먹는 뿌리들,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의 먹거리를 이제 이 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가시나무 아래 모여서, 이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거친 광야에서 소외된 자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 고토, 그러니까 이 본토 고향에서 쫓겨난 자들, 바로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의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욥은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롱하는 자신을 향해서 바로 욥은 이런 이야기를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자신의 지금의 형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욥을 향해서 이제 조롱하는 모습에 바로 이 극치가 바로 뭐냐 하면 자기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 대한 수치와 모욕과 이 경멸의 표현들을 사실은 욥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 욥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그 전에는 욥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업신여기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5절에도 보시면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안전함 속에 살던 자신의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표현하면서 욥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비참한 상황,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것을 그냥 이겨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또 뭐가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자기에게 정말 우호적이었던 사람들까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견뎌야 하고, 그것들이 훨씬 더 큰 어려움으로 욥에게는 다가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수위를 최고조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리고 17절에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마치 욥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욥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참 이 욥이, 욥기가 이 시가사에 들어있는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이 좀 나오는데요. 29절과 30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타버렸구나. 이것도 새번역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나는 이제 이리 형제가 되고 타조의 친구가 되어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그리고 외롭다. 사랑 성도님들, 욥이 이런 참 표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의 사막에 내버려진 것 같은 자신, 이 슬픔과 고독 가운데 있는, 그리고 또 아무런 희망이나 도움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사실은 너무나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29장과 3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29장이 정말 이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봄날과 같고 또 햇볕이 쨍드는 날이라고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다라면 이 30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욥의 모습은 정말 욥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그리고 또 칠흑 같은 어둠의 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욥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좀 책을 한번 읽다가 좀 영적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런 예화를 한번 좀 기록한 부분을 제가 좀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1914년도에 영국의 이 한 탐험가인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이 탐험대와 함께 이 남극 대륙 횡단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탐험 도중에 배가 이 유빙에, 그러니까 이 얼음에 갇혀버려가지고 이 배가 침몰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생존과 이제 귀향을 위해서 필사의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들은 생명을 건지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어떤 것들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굶주림 이런 것들이 아마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남극이니까 얼마나 추웠을까? 이 추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했던 대답은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굶주림도 추위도 아니고 바로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사실 이 남극 근처에는 5월 중순에 태양이 지면 6월 말까지 태양이 뜨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2개월 동안 낮이 없는 거죠, 낮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방향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30장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30장에서 우리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찾은 고난의 이유입니다. 욥이 찾은 고난의 이유. 욥은 지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탄식어인 한탄 속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욥기 30장에 나오는 여러 구절 중에 주어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떤 것들이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냐 하면 18절에 그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19절에는 하나님이, 그리고 21절에는 주께서, 그리고 23절에도 주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분명히 사실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한 답답하고 이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의 지금의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이 욥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저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도 정말 욥에게 형통했던 삶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또 형통했던 그 시간들, 그때뿐만이 아니라 또 3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정말 고통의 순간,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또 주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은 견뎌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들을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욥이 겪어야 되는 첫 번째 고통은 아마 그거였겠죠.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심리적인 현실적인 고통, 이것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29장에서 30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사회에서의 멸시와 소외였던 것 같아요.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조롱받는 자신의 모습, 이것들을 또 욥은 이겨내야만 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나의 또 삶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사실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참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욥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욥은 바로 이 두 번째 고통들을 이겨내야만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30장 20절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 하면 고난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오랜 침묵,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사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도 자신에게는 어떤 자비도 희망도 도움도 없는 그 하나님, 아무런 반응도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욥의 마음속에는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욥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오랜 침묵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참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나는 예외인 것 같고 또 나만 이렇게 소외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참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참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 애써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참 잘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마음이 막 이렇게 어려움으로 막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또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또 저희 가정에 있었던 또 이야기들을 좀 한 가지 좀 들려주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가정에도 오랫동안 정말 해왔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의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고 좀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뭐 새벽에도 또 교회 오면은 또 기도를 했었지만 또 명절 때가 되면 항상 어머니께서 또 우리 같이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를 막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에는 꼭 이제 결혼을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또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또 잘 안 들어주셔요. 이게 한 10년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는 포기하는 마음도 막 들고 또 때로는 막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들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겠습니까? 마흔 하나의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마흔 또 두 살에 하나님께서 또 정말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출산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작년에는 돌예배를 드는데 마음속에 참 기쁨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오늘 또 욥의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또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또 하나님의 참 때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죠, 인내. 인내입니다. 우리 신년 부흥성회 때 불렀던 우리 주제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후렴 가사에 보면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런 가사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29장, 30장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형통할 때또 그렇지 않을 때 그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도 버티고 때로는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원론적인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1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변호.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 후에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장에서 31장 안에서 볼 때에 결론과 같은 장이 31장입니다. 하나님께 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하나님, 저는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젊은 여인을 나쁜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도 보면 만약 그렇다면 환난 불행이 찾아오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고 숨어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것은 음란한 일입니다.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저는 허위와 거짓, 이 속임수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면 하나님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3절과 23절까지에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외면한 적도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남종이나 여종, 그리고 16절에는 가난한 자 과부, 18절에는 고아. 한마디로 이야기하니까 이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옷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못본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아들을 젊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먹이고 하나님 저 길렀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 저 재물에 대한 우상숭배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우상숭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바로 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하나님 저 선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5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전능자가 이제 내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저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이제 욥이 바로 자기의 무죄를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여기에 대한 마지막 해답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재판을 요청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 벌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 납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40절에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리면서 오늘 본문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참 욥기 1장부터 또 31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쭉 훑어보다 보면 저는 이 욥의 마음, 욥이 이제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겪고 있는 그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욥에게 찾아온 고통,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보는 것이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위에 또 사람들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자꾸 들으니까 마음속에 억울함이 막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어떤 마음이 정말 많았느냐 하면 저는 이 욥의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욥기 40장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11절에 보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워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이제 서운한 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었겠죠. 분노였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참 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견디고 버티고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밖에 욥이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은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욥은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바둑 같으면 마지막 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 이제는 제발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오늘 이제 우리가 31장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오라는 사람이 한번 등장하고 난 뒤에 마지막 38장부터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욥기는 참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욥의 고민은 욥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 정황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또 삶의 형편이고 또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릴 때도 또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때로는 그 시간들을 견디고 버틸 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또 쏟아내고, 그리고 그 쏟아내는 그 이면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고 또 그분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도 욥이 과거에 살았던 그런 정말 의로운 삶,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의 삶을 정말 살아가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영광이 되는 삶, 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